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2차 미국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 측과 막바지 실무협상을 위해 베트남으로 출발했습니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비건 특별대표가 남은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특별대표의 북한 측 상대인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도 오늘 베이징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하노이행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실무협상에서 미북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세부 절차 등을 담은 하노이 선언문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보길 원하며 결국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북 정상회담에서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러길 바란다며 비핵화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서두를 것은 없으며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발전과 번영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어제 베이징을 방문한 스티븐 헤들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샬린 바셰프스키 전 무역대표부 대표 등 미국 전직 관리와 경제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국제사회는 존중과 협력을 원하며 이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올바른 선택이라며 중국도 미국처럼 발전할 권리가 있고 중국인도 좋은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발전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미국이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왕이 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양국이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어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어제 워싱턴에서 차관급 무역 협상을 재개한 데 이어 내일부터는 이틀간 고위급 협상을 진행합니다. 베네수엘라 군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원조품 반입을 막기 위해 콜롬비아 국경에 이어 카리브해 해상도 봉쇄했습니다. 블라드미르 킨테로 베네수엘라 해군 중장은 어제 베네수엘라 서부 해안 지역인 팔콘주와 세계섬 사이를 오가는 선박과 항공기 운항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봉쇄 조치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쿠라사호 자치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봉쇄는 인도주의 원조 물품의 반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원조 물품 반입을 강제하지는 않겠지만 물류센터 기능을 계속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블라드미르 파르리노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은 이날 국영TV로 중계된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 군대는 영토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경지역에서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드리노 장관은 또 베네수엘라 군은 마두로 대통령에게 순종과 복종, 충성을 다짐하고 있다며 어떤 외국 정부의 명령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이 오늘 만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BBC 등 영국 언론은 메이 총리가 오늘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융커 위원장에게 영국 내에서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안전장치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변화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안전장치 백스톱 조항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국경 통제를 막기 위해 북아일랜드를 당분간 EU 관세 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국과 EU는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영국 보수당 내 강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메이 총리의 이번 브뤼셀 방문은 영국 의회에서 통과할 수 있는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수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영국 총리실은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를 지휘했던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로젠스타인 부장관의 후임으로 제프리 로젠 교통부 부장관을 지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다음 달 중순경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은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뮬러 특검을 지휘하는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곧 사임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0일 수요일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면서 정상회담에서 많은 것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 국무부는 미북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언급하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핵 보유를 일부 허용하고 동결과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0도, 낮 최고는 0도에서 1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바란다면서도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한 서두를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고대한다면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많은 것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보기 원한다며 결국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I'd just like to see ultimately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 think we will see that ultimately.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고 적어도 그러기를 바란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비핵화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서두를 것은 없으며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denuclearization ultimately. I'm in no particular rush. Sanctions are on.
특히 긴급한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말을 다섯 차례나 반복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회담을 할 것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면서 궁극적으로는 매우 성공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No rush whatsoever. We are going to have our meeting. We'll see what happens and I think ultimately we're going to be very very successful.
아울러 이 문제가 해결될 때 북한은 엄청난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정말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과 미사일 실험이 없다면서 실험이 없는 한 서두르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I'm in no rush. There's no testing. As long as there's no testing, I'm in no rush. If there's testing, that's another deal.
실험을 한다면 또 다른 문제이지만 매우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매우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베트남 방문에 대해 논의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I had a great conversation this morning with President Moon of South Korea and we obviously discussed the upcoming trip next week.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미북 정상회담의 모든 측면을 협의했다며 2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비슷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35분 동안 통화하면서 다가오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 방안을 중점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 사이의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 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는 말을 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하노이 회담을 마치는 대로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회담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하노이 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며 그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과 공유해야 하기에 직접 만나기를 고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핵 확산 문제와 핵무기가 세계에 가는 위험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폼페오 장관이 지난 15일 유럽 순방 당시 아이슬란드 방송사 RUBY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몇 주 이후에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고 자신도 동행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곳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김 위원장의 핵무기가 세계에 끼치는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지난 14일 야체크 차프토비치 폴란드 외무장관과의 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한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6일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이달 말 베트남에서 다시 미북 정상회담을 갖고 김 위원장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했던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그 대가로 북한 주민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공약했었다며 그렇게 할 준비가 완벽히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 국무부가 미북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언급하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회담 준비를 마무리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떠났다며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북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We have our approach is different, frankly, than what's happened in the past. This is a top-down approach that allows, you know, with the chairman and the president meeting directly.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이 과거와 다르다며 현재는 톱다운 방식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은 미북 정상의 직접적인 만남과 광범위한 행동을 가능케 했다며 이런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두 나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렇게 하는 데 있어 낙관적인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비핵화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약속이란 점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As far as our objectives, nothing's changed. And we remain confident in the commitments made by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미국의 목표는 변한 게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이 이뤄질 것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비핵화는 김 위원장의 약속이자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에 있어선 미국이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비핵화 이전까지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We've been clear on sanctions. These are the world's sanctions and that is something that
현 제재는 전 세계가 부과한 제재로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마지막 결과에 도달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다음 주 미북 정상회담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Summit's going to take place next week. Steve Biegun is on his way back right now to tie up.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남은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현재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낙관하고 있으며 다음 주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미북 두 나라가 연락 간 교환 문제를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많은 것들이 논의되고 있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북측의 불가침 혹은 평화선언을 제안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대해서도 외교적 논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싱가포르에서 두 나라가 주목한 4개 분야와 더불어 북한 주민들의 밝은 미래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상태라고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의 비핵화 상응 조치가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양측이 어느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임박하면서 초점이 미국의 상응 조치에 맞춰지는 것 같네요.
예, 이 문제가 이번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어제 전화통화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제재 완화 문제가 핵심 관심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전화통화에서 상응 조치와 관련한 한국의 역할을 제안했는데요. 무슨 의미인가요?
예, 이런 제안이 나온 맥락이 중요합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사이의 철도와 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정상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에 대해 논의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는 대목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응 조치로 쓸 카드를 한국이 늘려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핵화 상응 조치로 제시한다는 건가요?
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미국과 한국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온 사안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어제 통화에서 처음 듣지는 않았을 겁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라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은 줄곧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 경협을 제재 예외로 인정하는 조치로 만족할까요?
예,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재개를 희망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정상회담을 통해 실현된다면 큰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여기에 더해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독자 제재의 완화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이전에 비해 유연해졌는데요. 북한이 약속하는 비핵화 조치에 연계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느 수준의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미국의 제재 완화에 동의할까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검증을 꼽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실무 수준에서는 결정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담판을 통해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이 이틀 일정으로 잡힌 건 두 정상이 시간을 갖고 깊이 있게 논의할 사안이 있다는 의미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정상회담이 이틀에 걸쳐 열리는 건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두 정상이 직접 긴밀히 논의해서 결단을 내려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미국과 북한은 원칙적인 합의에 그쳤던 싱가포르 회담 때와 달리 이번에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실행과 제재 완화와 관련해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재 문제 외에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도 좀 더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이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을 넘어서 이번에 평화협정 논의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연락사무소 설치도 진지하게 검토 중입니다. 다만 제재 완화나 해제가 없는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는 북한이 반기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예,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를 낮게 잡고 있거나 기대치를 낮추기 위한 의도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번에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미국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주최국인 베트남이 북한 문제 해결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미국의 부통령실 선임 고문이 밝혔습니다. 미국, 북한과 모두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베트남이 북한 문제에서 강력하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실 탐로즈 선임 고문 겸 수석 전략가는 2차 미북 정상회담 주최국으로 베트남이 선정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As Vietnam advances and modernizes and perhaps opens up politically, democratizes, that relationship will become even closer. But I think we'll see that, and it was no accident that Da Nang is the host of the DPR.
로즈 선임 고문은 19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허드슨 연구소에서 미일 인도 3국 관계 강화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앞으로 베트남이 더 현대화되고 정치적으로 개방돼 민주화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는 더 가까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베트남이 북한 문제에서 역할을 하고 미국을 돕도록 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즈 선임 고문은 토론회가 끝난 뒤 VOA 기자 만나 미국은 베트남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ha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They're going to be hosting this important bilateral summit. Obviously, we're very bullish about the role Vietnam can play.
그러면서 2차 정상회담 개최 장소인 베트남은 미북 양국과 모두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독특하고 강력하며 독립적인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2차 정상회담 장소로 베트남을 선정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트위터를 통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오는 27일에서 28일 이틀 동안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것이라며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 아래 대단한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해 7월 초 베트남을 방문한 재계의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베트남이 걸어간 길을 뒤따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며 북한의 사실상 베트남식 경제 번영의 길을 갈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 남북 경제 협력이 언급되고 있는데 미국의 전직 재무장관은 남북 경협을 위한 제재 예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핵화 성과가 나오기 전에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재무장관을 지냈던 제이콥 리우 전 장관은 19일 워싱턴 DC 애틀란틱 카운슬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대북 제재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위한 대북 제재 예외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be careful about relieving the pressure on North Korea until there are demonstrable results.
대북 압박 완화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지금 상황보다 나은 결과로 이어지는 입증할 만한 조치가 먼저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움직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재무장관에 재임했었던 당시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류 전 장관은 이어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제재 강화가 국제사회의 동참을 이끌어내 북한에 큰 압박을 줬다면서도 앞으로 북한이 정책 방향을 바꾸고 핵을 포기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 문제에 극단적인 수사법을 사용하다가 북한 독재자를 거창하게 포용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일관적이지 않은 메시지를 보낸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And see if there was a violation and that sanctions would spring back into place if there was a violation.
류 전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과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다루는 합의를 맺어야 하고 어길 경우 제재가 복원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가장 큰 경제적 압박은 중국을 통해 가할 수 있다면서도 미국이 중국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매겨 북한 문제에 협조를 받으려기보다는 외교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니얼 프리드 전 국무부 제재 담당 조정관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남북 경협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South Koreans have learned that it approaches inter-Korean projects in a spirit of goodwill for decent reasons and honestly. And then the North
한국은 남북 경협 사업을 선의와 정직으로 추진하는데 북한은 이용만 한다는 점을 한국도 배웠다며 한국은 지금까지 경협이 왜 효과가 없었는지를 검토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리드 전 조정관은 그러면서 예외를 잘못 적용하면 제재의 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모든 영역에서 제재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거 북한과 협상했던 전직 미 관리들은 연락사무소가 양국 간 현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창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북한의 수용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CNN 등 일부 언론은 미국과 북한이 양자간 연락사무소 개설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제시할 미국의 상응 조치 가운데 하나로 공식 외교관계 수립을 향한 점진적 조치가 될 것이라는 고위급 소식통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지난 8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1차 정상회담 이후 미북 간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며 양국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I think they need to start some measures that will build confidence at the same time build a diplomatic process. An example is
전문가들은 연락사무소 개설은 양국 간 소통을 개선하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북 간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양국 관계 개선을 의미할 뿐 아니라 신뢰한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a sign of not only improved relations, but a sign of trust in that you know, one might think North Korea would assume the U.S. is less likely to attack if it has its own.
특히 북한으로서는 평양에 미국인이 주재하면 미국이 자국을 공격할 가능성도 줄어들 것으로 볼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를 공식적 관계로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연락사무소가 양국의 모든 현안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합의만 한다면 상당히 건설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과거보다 수용적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 would be very constructive if they agreed to set up liaison offices. Direct and rapid engagement.
앞서 미국과 북한인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연락사무소 설치에 동의하고 협상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인 미국인의 상주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2007년 2월 베를린에서 북한 대표단을 만나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One was I brought it up to them when I went to Berlin, mm-hmm. which is February 2007, and they just were not interested.
클링 내안고원은 비핵화 조치에 앞서 미국 간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을 요구한 북한에게 연락 사무소 설치는 미국이 제안할 수 있는 상응 조치로 긍정적 제스처가 될 수 있지만 비핵화와 관련한 어떤 진전도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So it would be a positive gesture in and of itself. It doesn't reflect any progress towards denuclearization. But since North Korea has insisted on its paradigm of
그러면서 북한과 연락사무소 개설 정도에는 합의할 수 있지만 대사관 설치 등 완전한 외교관계는 비핵화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 문제가 개선돼야 가능하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핵 보유를 일부 허용하고 동결과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 입장인데요. 2차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를 위한 과정으로 동결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하루 전 기자들 앞에 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 목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 즉 CVID가 미국이 수용할 유일한 결과라는 겁니다. 다음 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폼페오 장관은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의 위협 제거를 잇따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일 미 CBS 방송에서는 북한의 위협을 후퇴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데 매우 희망적이라고 말했고 이튿날 아이슬란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 핵무기 위협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15일 백악관에서 우리는 단지 핵미사일 실험을 원하지 않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발언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목표를 비핵화 대신 동결로 낮췄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워싱턴 조야에서는 북한의 제한적인 핵 보유, 즉 부분적 비핵화가 현실적인 목표라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 비확산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철저한 감시를 전제로 제한된 수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대신에 미사일 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일부 핵무기를 허용하는 동시에 핵무기 생산시설을 폐쇄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는 주장입니다. 미 폭스뉴스도 최근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스의 대니얼 디페트리스 연구원의 기고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는 미국 정부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선 목표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2년 동안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었다며 핵실험 중단, 핵물질 생산 동결과 더불어 한반도 안보와 평화체제 구축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성공적일 것이라는 겁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달 북한 비핵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하면서 전문가뿐 아니라 일부 정부 당국자도 핵무기 사용과 확산을 차단하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과학자연맹의 에덤 마운트 선임연구원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결과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불행하게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협상 의도가 핵 동결, 즉 파키스탄처럼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는 분석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이 같은 방안을 현실적인 목표로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는 그동안 수면 아래서 소수의 목소리로만 간주됐습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이끌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가 대표적으로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더라도 기존 핵 프로그램 폐기도 받아들일 만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2016년 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모두 폐기해 핵물질 추가 생산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경우 핵무기와 핵물질 일부만을 넘기는 선에서 협상을 타결 지을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핵 불용이 미국의 분명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도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CVID는 미국 법에도 명시된 대북정책 목표라고 강조했고, 같은 당의 조 윌슨 하원 외교군사위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의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초기 단계 혹은 중간 과정으로서 동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여러 전직 관리들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1990년대 제네바 합의, 미사일 협상 등에 참여했던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중간 목표로 핵 동결 합의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논 특보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더 이상 핵무기를 생산, 시험, 사용, 전파하지 않겠다고 말한 점에 주목하며 이를 이행한다면 의미 있는 부분적 비핵화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테이플턴 로이 전 중국 주재 미국 대사도 지난달 VOA와의 인터뷰에서 빠른 비핵화 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단계로서 동결은 바람직한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제시할 상응 조치 가운데 하나로 대북 인도적 지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찬성하면서도 먼저 분배 감시와 현장 접근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제시할 상응 조치 가운데 하나로 대북 인도적 지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제시할 수 있는 상응 조치 하나로 인도적 지원을 꼽았습니다.
Now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taken the view that economic incentives that sanctions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기 전에는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미국의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과 인도주의 조치, 유엔 제재 예외 인정 등을 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광경화 외교장관도 지난달 1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와 관련해 종전선언과 상설적인 미북 대화 채널과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예로 들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해 이전보다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스탠퍼드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빨라진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 조치가 미국 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December, at the direction of Secretary of State Pompeo, the United States working together with humanitarian aid groups operating in North Korea.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침에 따라 북한에서 활동하는 인도주의 단체들과 협력해 적법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전달 규정을 완화했다는 겁니다. 국무부는 지난 14일 북한 주민 10명 중 4명이 영양결핍 상태라는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최근 보고서와 관련해 대북 인도적 구호단체들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와 북한 여행 금지 면제를 승인하는 데 대한 미국의 정책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humanitarian aid for North Korea is an important thing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allow. If we can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미국이 허용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의 북한 방문을 막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보건 문제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등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분배를 감시하고 현장에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 보장된다면 대북 인도적 지원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소전 숄티 대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적 지원 물품이 필요한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allow monitoring to the point of consumption. And what I mean by that is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이나 의약품이 지원될 경우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지원된 식량이나 의약품을 섭취하거나 복용하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셜티 대표는 일반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이 북한 정권을 돕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분배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분배 감시와 함께 현장 접근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원하기 위해 일단 조사를 하여 통계 자료를 얻어야 합니다. 그게 북한에서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고요. 정부기관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된 상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 역시 대북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과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당국자는 지난 14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대북 지원 활동을 하는 인도주의 지원기구들이 접근과 감시에 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체코 정부가 북한에 지급돼야 할 물품 대금 약 10만 달러를 압류하고 이를 UN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선무역은행과 연관된 의심스러운 계좌가 동결된 사례도 알려졌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보고서가 새로 공개한 내용을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체코 정부가 대북제재결의 이행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14일 공개한 돈세탁과 테러자금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세관과 금융분석국, 외무부 집행부서와의 협업과 공조를 통해 대북제재결의에 따른 관련 자금을 밝혀내고 동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체코에 대한 실사 방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체코 금융분석국은 2012년 세관 당국으로부터 북한에서 운송돼 체코 국경에 도착한 물품의 통관을 중단시켰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물품들은 컴퓨터 수치 제어 기계들로 북한 회사가 작성한 서류도 동봉된 상태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금융분석국은 물품의 배달처였던 체코 회사를 상대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한 조사를 펼쳤고 동시에 외무부 측에는 물품을 보낸 북한 회사에 대한 정보를 문의했다고 보고서는 명시했습니다. 금융분석국이 추가적으로 상품의 제조사인 북한 회사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했는데 이 회사가 유엔의 제재 대상이란 점을 밝혀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분석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 체코 회사가 물품 대금으로 북한에 지급해야 할 10만 5천 달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체코 회사가 이 대금을 미리 약속된 체코 정부의 계좌로 이체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체코 외무부 집행부서가 이 회사의 모든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을 동결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건네질 물품 대금이 체코 정부 계좌에 입금됐고 벌금까지 부과됐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체코 당국이 당시 사안과 관련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추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에 반영됐다는 점도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보고서에는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관련된 내용도 담겼습니다. 2017년 8월 은행이 체코 당국의 조선무역은행과 관련된 의심거래 보고 서류를 제출해 관련 계좌들을 동결했다는 겁니다. 다만 관련 사안에 대한 내용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늦게 제출돼 이번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고 따라서 민간업체를 포함한 관련 기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매년 10여 개 나라를 대상으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과 관련해 각국이 취한 이행 상황들을 평가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평가 항목 중에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이행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돼 자연스럽게 북한과 관련된 내용도 종종 공개됩니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영국에 대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확산 금융 사례에 대한 정보를 영국 사법당국이 공유하고 있다며 북한과 관련된 한 건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평가 보고서에선 북한과 관련된 화물이 적발된 사실을 확인했고 남태평양 섬나라 팔라우 관련 보고서에는 선박 등록처가 북한 선박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또 지난해 9월 평가서가 공개된 키르기스탄의 경우 치과의사이자 사업가인 한 명의 북한 국적자와 더불어 북한인 두 명이 연루돼 소비재 품목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한 개 기관이 등록된 사실이 공개됐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에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유럽연합이 밝혔습니다. 뉴질랜드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호관의 방북을 허용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14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발표 5주년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극도로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상황에 아무런 중요한 진전이 없으며 중대하고 광범위한 유린으로 북한의 인권 현실은 계속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COI 보고서의 권고사항과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에 포함된 권고사항들을 이행하라고 계속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호관과 인권이사회 다른 특별보호관들에게 전면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은 일본과 함께 오는 25일 시작되는 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새로운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유럽연합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구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북한과 비판적인 교류를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도 북한과의 교류를 계속하는 이른바 비판적 교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는 북한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호관의 방북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4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국제적 노력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 장애인 권리 특별보고관의 방북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의 방북 등 북한의 긍정적인 조치에 고무됐지만 북한이 국제인권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다른 특별보고관들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인권과 관련한 북한과의 의미 있는 관여에도 모든 나라들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과의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쓸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수전 셔크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셔크 전 차관보는 12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세계로 나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의 진전이 없다면 이런 신뢰를 쌓을 수 없다며 남북관계 개선이 여기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차관보를 지냈고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셔크 차관보를 안소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이달 말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현명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북한 문제에는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Well, I think smart competition emphasizes that the relationship has become more competitive.
현명한 경쟁은 양국의 경쟁 구도가 심화하더라도 공통된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중국과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원하지 않으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중국은 북한이 경제개발 노선 쪽으로 더욱 다가서길 희망하는데 이는 미국이 지지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미중 간 대북 교집합이 성립되는 부분은 많습니다. 다만 중국에게는 북한이 주변국이자 동맹국이라는 점이 미국의 대북 이해관계와 차이를 보이지만 현명하게 경쟁하면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놓고 잘 협력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Well, certainly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개인적으로 현재 북한 문제를 둘러싼 두 나라 사이의 협의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무역 문제 등 여러 사안으로 갈등을 빚고 있긴 하지만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앞서도 말했듯이 두 나라의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북한 핵 문제로 양국이 더욱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When I hear what Special Representative Begin has to say, it sounds quite...
북한과 실무 협상을 벌이고 있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발언들은 과거 북한에 시도했던 여러 노력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북한은 미국에 세부적인 여러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이 이 점을 알았으면 합니다. 약속만 이행한다면 북한을 향한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요. 북한의 젊은 지도자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을 현대 세계의 일원이 되게 하고 또 성공적인 국가로 만들어서 북한으로 향해 있는 문을 열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이런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고무적인 일이죠. 북한이 미국과의 신뢰 구축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No way to do this. There's real progress.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없다면 두 나라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과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양국관계 발전이 북한이 비핵화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데 동력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전 셔크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부터 미북 협상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전체 인구 중 군인 비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분야에서 세계 1위로 집계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14일 발표한 2018년 세계 군비 지출 무기 이전 보고서에서 북한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 동안 연평균 국내 총생산 GDP의 23.3%를 국방비로 지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연평균 GDP 144억 달러 가운데 33억 5천만 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했습니다. 미국은 같은 기간에 GDP의 4.3%를 국방비에 지출해 세계 16위, 한국은 2.6%로 세계 46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군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군인 수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 동안 연평균 116만 명으로 세계 4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인구 2,450만 명 중에서 군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8%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전체 노동인구 1,500만 명 가운데 군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7.5%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한편 전체 국방비 지출 면에서는 미국이 7,290억 달러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은 1,590억 달러로 2위, 한국은 336억 달러로 10위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별 군인수에서는 중국이 206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은 138만 명으로 3위, 한국은 66만 4천 명으로 7위를 기록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20년 2월 20일 세계 최초로 북극점에 도달한 미국의 탐험가 로버트 피어리가 64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미국의 보드인 대학에서 지리학과 측량학을 공부한 피어리는 졸업 후 해군에 들어가 운하 건설을 위해 측량을 하게 됩니다. 서른 살 무렵 피어리는 여름 휴가차 지구 최북단에 위치한 그린란드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피어리는 북극점에 도달하겠다는 꿈을 갖게 됩니다. 피어리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수차례 걸쳐 북극점 정복에 나서지만 그 과정에서 동상에 걸려 발가락 8개를 잘라야 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피어리는 그러나 이에 좌절하지 않고 1908년 52살의 나이에 다시 한번 북극점 정복에 도전하게 되고 9개월에 걸친 탐험 끝에 마침내 1909년 4월 6일 북극점에 도달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신체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로버트 피어리. 로버트 피어리는 1920년 2월 20일 64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1962년 2월 20일 미국 최초의 유인 우주선인 프렌드십 7호가 발사됩니다. 우주선에는 존 글렌과 세퍼드를 포함한 7명의 우주 비행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냉전이 최고조에 달하던 1957년 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자 미국은 이에 자극을 받고 서둘러 우주 유인 비행을 목표로 한 머큐리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련은 1961년 4월 미국보다 먼저 인류 최초의 유인 비행선인 보스토크 1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소련이 보스토크 1호를 발사한 지 10개월 만인 1926년 2월 20일 유인 인공위성 프렌드십 7호를 발사하게 된 것입니다. 프렌드십 7호는 발사 11분 만에 성공적으로 114km 상공 지구 궤도에 진입했고 이어 지구를 세 바퀴 돈 뒤 대서양 바하마군도 부근에 무사히 착수하게 됩니다. 이날 프렌드십 7호의 발사 성공으로 미국은 우주 탐사에 자신감을 갖게 됐고 이 자신감으로 이후 달 착륙을 향한 인류의 꿈을 실현시키게 됩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나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Just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오늘날의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